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자위대의 중동 파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강요 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호위함 한 척과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 구축함 한 척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 온 P-3C 초계기 두 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관련 있는 상업용 선박들이 중동 해역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파견이 결정된 초계기 한 대는 내년 2월 초 일본을 떠나 중순부터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오늘부터 중동 오만 해역에서 사상 첫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인도양 북쪽과 오만의 공해상에서 진행되는 세 나라의 이번 훈련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세 나라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시닝호를 오는 30일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군사 교류이며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훈련이 역내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험을 쌓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와 러시아, 이란의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민간인 대학살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이란이 이들리브주에 있는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을 죽이거나 죽이러 가는 길이라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이 대학살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란과 연합한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달 말부터 시리아의 이들리브주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연합한 반군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대응 조정 그룹은 지금까지 21만 6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98명이 탑승한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오늘 이륙 직후 알마티시 인근에 추락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날 93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백헤어 소속 포코 100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생존한 한 승객은 출행 여객기가 고도를 잃기 시작하기 전에 끔찍한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카자흐스탄 항공위원회는 조사기간 추락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백헤어 소속 포코 100 항공기의 모든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당인 우파 리쿠드당 대표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신뢰와 지지를 보여준 당원들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을 큰 승리로 이끌 것이며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필리핀 정부를 강타한 태풍 팜폰으로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팜폰은 최대 12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150km의 돌풍으로 주택 2천여 채를 파괴하고 8개 지역에 홍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태풍 팜폰의 영향으로 항공편과 수천 건의 선박 운항이 취소되면서 여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오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급 관리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공동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과 내년 초에 취할 행동에 대해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반응을 관망하면서 여러 변수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6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 내년 방침에 대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is not yet organized enough or exactly which options he should pursue.
김 위원장이 내년에 추진할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이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한일 중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셈법에 새롭게 추가됐을 수 있다며 세 나라의 삼각 공조를 내년에 취할 행동의 변수로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 등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eep our eyes and our minds open to an array of options, including things like cyber activities.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추방 시한이 만료되면서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심이 내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당국이 더 이상 연합훈련을 대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a military exercise should be off the table and we should begin to consider demonstrating capability.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년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에 조건부 철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향후 도발과 대화에 대한 조건부 태도를 취하면서 대미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신년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실체는 도발에 기초한 전통 방식의 회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선택지에 대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보다는 일본을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Thinking that anything that's a truly long-range missile test isn't going to happen early in 2020. It's probably later in mid to late.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점증적 도발 행동을 회색 지대에서의 최대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What that means is that Kim Jong Un is searching for the ability to operate in the gray area less than what might be a red lin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올 들어 북한이 13차례 감행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을 정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핵 문제를 올해 외교안보 핵심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Policy는 북핵 문제 침공 등과 함께 올해 세계 5대 안보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잡지는 2019년 주요 안보 사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올 한해 미북 대화는 털털거리다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말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도 2019년 세계 10대 주요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을 제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이 저물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어떤 진전도 없었다며 새해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북한 문제를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최대 위기로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 때까지 현 상황을 방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거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만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도 2020년 10대 주요 위험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와 정상국가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맡게 될 다음 국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과 단체들은 올해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압박과 설득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내년에도 여전히 난제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곧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이 회의에서 대내외 정세에 관해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말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 열렸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열렸고 올해는 4월에 열린 제7기 4차 전원회의 이후 한 차례 더 소집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통상 전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정책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 문제도 결정합니다. 전윈 회의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안건은 당의 노선과 정책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이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당 노선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혹은 정세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의 추진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3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핵과 경제개발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7년 10월에는 약 17개월 만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공유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병진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하며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업들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4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제재에 대한 비난은 없었고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진 노선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안건과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이 논의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국제적 환경과 날로 첨예화돼가는 현 정세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이 회의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노선을 유지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권한 이후 북한이 신년사 발표를 앞둔 연말에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전원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렸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할지 혹은 며칠 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내보냈다가 이후 잘못된 보도라며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NHK는 현지 시각 27일 오전 0시 22분쯤 자사 공식 뉴스 웹사이트에 북한 미사일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2000km 해상의 낙하 추정이라는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는 북한이 공언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하지만 NHK는 20여 분 뒤 뉴스 웹사이트에 오보라며 속보를 취소했고 오보를 낸 지 45분 뒤에는 방송에서 잘못된 뉴스 속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뉴스 웹사이트에 연습용 문장이 잘못 나간 것이라며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지난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정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을 역내 핵심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패권을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경제 정책을 통해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고 있다며 맞춤형 역내 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미국의 역내 목표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가 밝힌 원칙은 기존 질서를 흔들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며 자칫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간접 화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병력 감축과 함께 전력 군사적 역량을 키운 데 따른 강한 위기의식입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40여 년간 대화를 통해 중국을 자유국제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seems to me, talking to people in reading, a pretty bipartisan.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제압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여야 모두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역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협조국으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취임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역내 동맹의 기여 분담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며 공정한 방위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reg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pressing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from them as well.
호주 시드니 대학 미국학연구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의 기여분담 확대를 통해 북한 등 2차적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당면한 최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단일 전면전 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맞서는 역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나 일본 등 중견국과 연계한 집단 방위체제가 필연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일본, 인도군은 올 한 해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연대를 심화했습니다. 일본 집권3인당 내 방위대강 개정 실무그룹을 주도하면서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의 방위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은 한 개 나라가 대응하기엔 매우 넓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내 패권 전략에 대응해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 인도의 사각협력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분류하고 가능하다면 한국도 참여해 철저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브라마남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도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세계 안보 균형 붕괴에 따라 비동맹 중립 정책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도 인도태평양과 연계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다른 동맹들에 비해 시야가 여전히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의 위협에 더 직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영내 기여도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호나 우선순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in Washington who worry about China are going to see Japan as a more important asset.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참할 의지가 더욱 강한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워싱턴의 정책 기반자들의 입장에선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의 기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는 비용 분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국의 영내 전략 변화와 깊이 연계돼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영내 집단 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ithin the discussion about alliances, the expectation of burden sharing is certainly embedded in that.
실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미국의 상당한 증액 요구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의미도 함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도 기존 협정 틀의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역외 훈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역내 무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지난 8월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 동맹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런 계획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자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직 어떤 나라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태기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the critical thing, obviously for America's allies, is that at some point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ey're going to be faced with a tough choice.
미국은 또 영내 동맹들의 화웨이 등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를 도입한다면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G 통신망을 도입한다면 설령 동맹이라고 해도 향후 공조 방식을 재검토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영내 동맹 역할 확대 요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동일한 가치관을 토대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미국과의 1대1 관계에 초점을 둔 거점 집중 방식에만 치중해온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Alliance structure is not a tight structure as it was in Europe. And so the time to break that hub and spoke is...
중국 역시 역내 미국의 동맹들 간 연대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더 강화되기 전에 전방위 군사정책을 통한 분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당시 독도 침범이 한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매우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을 영내 동맹의 환기하고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VOA 뉴스 김동연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년간 거론했던 이 새로운 길을 김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길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북 실무협상이 두 달 넘게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개선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희정연설에서 미국의 개선법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4월 말 폼페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최선희 부상은 경로 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북한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8월 들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훈련이 계속될 경우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은 이딴 담화와 성명을 통해 셈법 변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11월 3일 북한 국무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미한 공중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2월 3일 북한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 즉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새로운 길을 경고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4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방문했습니다.
또다시 흉룡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사나운 북방 겨울의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백두산을 다시 찾은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찾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의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일과 13일 과거 ICBM급 신형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 등이 이뤄진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전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집한 이번 회의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을 방문 중이던 16일 북한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하지만 북한은 비건 대표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핵 역량 개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They're talking about more provocative testing activities, including testing of ICBM range missiles.
로버트 아인헌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더 긴 사거리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추가 핵 실험 혹은 추가 미사일 생산과 배치에 관한 공표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새로운 길은 비핵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m just assuming when they say new path, they mean they won't pursue denuclearization any longer. They'll continue to build up their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사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북한의 오래된 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우리나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을 맞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며 한 해를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급 관리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두 나라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로자회이 외교부 부부장이 26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로어 부부장과 모르글로프 차관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한반도 문제의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유지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평화적 대화의 진전을 추구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해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모르글로프 차관과 로어 부부장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이 한반도 사태 전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관련국들이 자제하는 가운데 정치, 외교적 방법을 통해 영내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은 러시아와 중국이 설정한 관련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로드맵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17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담은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이행을 관련국에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미국의 요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산치 не заменит собой дипломатию, а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это улица с двусторонним движением.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고 협상 과정은 주고 받는 것이며 반대 급부 없이 어떤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벤지아 대사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강조한 겁니다.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의 아트럼 루킨 교수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주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킨 교수는 중동과 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뒤로 밀려있다며 러시아는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는 주로 바다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동안 선박 등을 이용한 다양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선박간 환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등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3월 20일 북한 선박 유선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과 공해상에서 맞닿거나 북한 유조선 은파 2호가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무봉 1호와 세별호, 안산 1호, 장진강호, 태양호 등 올해 상반기에만 다양한 북한 선박들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새로운 수법을 써가며 선박 간 환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싣고 온 석탄을 중국 근해로 옮긴 뒤 부선, 즉 바지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실어 나르거나 어선으로 둔갑시킨 소형 선박을 이용해 환적 선박들이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 등입니다. 대담하게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운반한 선박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베트남 선적의 비에틴 1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센린 1호는 올해 1월과 4월 사이 직접 남포항으로 유류를 운반했습니다. 비에틴 1호는 최근 말레이시아 영해를 항해하다 나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제재 위반 행위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박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것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선박 간 환적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북한 유조선 무봉 1호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명예 선박과 접선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3,217톤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당시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는 지난해 또 다른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을 받았던 한국의 A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사 대표는 지난 7월 BOA에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사뿐 아니라 현재 억류 중인 선박 DN550호 역시 지난해 말 한국 부산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 두 대를 싣고 출항하는 등 두 차례 이상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해명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강커우구의 한 항구에 북한 석탄이 유입된 정황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이동하다 7개월 동안 공해상 등을 전전했던 베트남의 동탄호도 올해 드러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입니다. BOA가 분석한 민간 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적어도 100여 척의 선박이 정박했고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지적한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도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갱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캐나다 북한 양자관계 현황에 따르면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올해 4월 네온 작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간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2011년부터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무역, 북한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올해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단행한 유일한 나라라며 캐나다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2005년부터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3,7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부나 북한 기관에 어떠한 인도주의 지원도 제공하지 않으며 소수의 캐나다 비정부기구들이 제재 틀 안에서 대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2001년 북한과 수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이유로 2010년부터 제한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북한 당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은 영내 안보와 북한 인권 문제, 남북관계, 영사 문제로 국한된다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내년 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겠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북 간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도 점쳐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26일 발표한 국제정세 2020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에 초강경의 새로운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진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점차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국면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등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개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불거지면서 북핵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면 북핵 외교가 실종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냉각기에 머물렀던 남북관계는 내년 하반기에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가 적극 개선될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개선될 수 있고요. 북미 관계가 주춤하거나 분열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거나 또 북미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올림픽 휴전의 개념도 있고 유엔에서 그것도 결의가 됐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즈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양국 모두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갈등 수준을 조절하면서 본격적인 안보 경쟁은 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역 분쟁이 봉합된다면 미중 관계가 좀 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나 홍콩, 신장 등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경쟁 등에서 미중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중거리 핵미사일의 동북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매우 큰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 이후에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지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 현안 이상가는 커다란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여부에 관해서 미중 사이는 물론이고 한중 사이에도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현안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전략적 오판으로 무력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중국도 원치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남북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착 과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만약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긴장을 고조시켜버린다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바라지 않아서 한중이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강제징용군과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등의 배상 청구권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양국 간 수출 규제 협의 채널 복원 등에 따라 수출 규제는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정을 번복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최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북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러의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안과 제재 완화 로드맵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지난 4월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양국 경협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간 경쟁 구도는 형성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기초로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북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우 판사는 그 여인이 불쌍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인권을 위해 사건을 기각하지 못했다. 북한의 백남룡 작가가 1988년에 쓴 벗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소설에는 가수가 직업인 북한 여성 순희와 순희를 아내로 둔 선반공 석춘, 그리고 판사인 정진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소설은 순희가 시인민재판소 정진우 판사를 찾아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이혼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인 정진우 판사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순희의 바람과 달리 이혼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는데요. 소설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판사의 행보로 채워집니다. 순희와 석준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애정이 식어가고 서로의 바람이 엇갈리며 행복이 사라지는 등 여느 부부와 비슷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생면부지인 한 부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며 두 사람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애를 쓰는데요. 소설은 정진우 판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주인공 순희와 석춘에 대한 인물 묘사도 생각과 감정이 느껴질 만큼 세세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이나 선전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백남룡 작가의 소설 벗은 미국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임마누엘 김 교수입니다.
그분 소설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좀 비판해왔던 북한 문화 그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소설들이죠. 예. 그분의 소설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좋아요. 북한 문학이 재미없다. 뭐 특히 주제나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딱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작가들이 엄청 잘 써요. 글은. 문장이나 문체나. 그래서 북한 작가들이 실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 단지 그런 환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이 소설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줄 알았던 북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 문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에 대해 잘라 말합니다.
다 당을 찬양하고 리더들을 다 찬양하고 뭐 처방당하고 처형당하고 뭐 이런 저는 그거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학을 진짜 아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소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설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공산국가라 엄격하고 검열이 엄격하고 자유가 없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맞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작가들도 예술가인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작가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향수가 있고요. 또 색깔이 있고.
김 교수는 북한 문학을 편견 없이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작가들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냉전시대 등 격변의 시대 속에 살면서 정권의 노선에 맞는 글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50년 후반에서 60년 말까지 천리마라는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시기는 엄청 지루합니다. 문학소설이. 그냥 다들 그냥 힘을 합치자, 마음을 합치자, 한 마음으로 뭉쳐서 뭔가 이루자. 처음에 몇 개를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근데 한 60개를 읽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 김동무, 이동무, 박동무 다 똑같아요.
1980년대 들어 북한 문학의 주제와 주인공 등의 변화가 일어나며 북한 문학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김 교수는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견되는 것이 북한 작가들의 문학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백남용 작가의 벗이 대표적이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홍석준의 황진이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작가의 소설 황진이가 한국에서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백남용 작가의 벗의 경우 부부가 되기 전 주인공들의 사랑이 싹트는 장면 등 심리 묘사가 매우 서정적입니다. 그는 순이의 양 어깨를 꽉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조각들은 처녀의 눈을 밝게 비춰주지 못했다. 그러나 석춘이는 요전날처럼 두려워하는 눈동자가 아님을 보았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 하늘과 머나먼 곳의 별처럼 사랑과 앞날에 대한 말없는 언약을 하며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북한 문학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공통점도 소개합니다. 작품 속의 사건과 배경은 북한의 정치 사회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백 작가의 소설 벗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북한적이라며 남편은 당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을 위해 살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북한 문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도입 부분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일단 환경을 다 이렇게 그려줘요. 뭐 산, 푸른 산, 뭐 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백년성의 벗, 그 소설이 벗이거든요. 거기는 재판소에서 시작하고 여자가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흥미롭죠.
또 북한 문학은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백남용 작가의 벗에서는 판사가 석춘과 순이의 결혼 10주년을 맞아 자녀를 챙기며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이 흘러간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없다. 가정은 인간의 사랑이 살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다시 말해 판사는 당이며 자녀는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데요. 북한 문학은 당이 인민의 행복을 바란다는 이상향 선전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2년 전까지 뉴욕 주립대학에서 북한의 문학을 가르쳐온 임마누엘 김 교수. 김 교수는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학과 영화 그리고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고 첫 강의를 듣지만 학기가 끝난 후 변화를 기대하며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제 목적은 그 편견을 조금씩 조금씩 깨트려가는. 제가 북한 문화를 가르치는데요.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김 교수의 북한 문학 연구는 한국에 있는 북한 문학들을 섭렵하고 북한의 조선 문학 잡지를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연구하는 등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북한 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조차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가 최근 북한 문학을 영문 번역한 이유도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5년 8일 동안 평양에 머물며 백남용 작가와 만남을 가졌던 김 교수는 자신에게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벗을 미국 사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이 70세인 백남용 작가의 벗의 영문 번역판을 펴냈고 현재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그 한국 학자들이요. 북한에 한 북한 특히 북한 문학을 가르치기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못 가르치는 이유는 자료가 없어요. 번역된 자료가 없어.
제대로 사용되며 미국인 학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김 교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이 풀리는 대로 북한에서 최근의 북한 문학과 영상물 그리고 북한 드라마 등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와 관해 논의한 이 회의는 1945년 12월 16일 시작됐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조선의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익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571년 12월 27일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태어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7세기 과학혁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6살 때 대혜성을 목격한 것이 케플러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주창한 지동설을 최초로 지지한 저서 우주구조의 신비를 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케플러의 가장 큰 성과는 케플러의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행성은 태양을 타원 궤도로 돈다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이 법칙은 행성의 운동을 간단한 과학적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케플러는 또 접안 렌즈를 볼록 렌즈로 한 굴절 만원경 원리도 세계 최초로 고안해냈습니다. 이런 케플러의 공로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09년에 천문학에 대한 케플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주 망원경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자위대의 중동 파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